스마트폰에서도 간편히 경매 정보를 이용하시려면 m.지수옵션.com 또는 네이버, 다음 등에서 지수옵션을 검색하시면 모바일 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노팀장님이 관리비 얘기하셨는데
예예.
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관리비요?
예, 상가 관리비 좀 많은 경우, 체납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까지 미납이 된 경우도 많이 봤죠.
네. 네. 뭐 억대에도 봤어요, 저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100평을 넘어가면 매달 나오는 관리비가 몇백 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6개월만 미납이 돼도 몇 천만 원이 후딱 되겠죠.
그렇죠. 일부러 안 내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경매 넘어간다고 얘기를 들으면 일부러 안 내는 경우 주거용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네. 일단 왜냐하면 관리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상가는 운영 안에 드는 관리비가.
우리가 법원 서류들은 전부 전용 면적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 그러면 실면적이 100평인 거고
네.
분양평수는 보통 뭐 60% 정도만 적용을 해도 한 150평, 160평형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되고 많이 밀려 있죠. 상가 관리단에서는 또 내역을 잘 안 알려줘요. 나중에 보면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을 때.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사가는 것보다는 사가는 네, 게 좀 나을 그렇죠. 확률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관리비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면 정말로 그 아웃라인이 너무 그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초심자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상가의 관리 주체,
네.
네.
관리 주체가 큰 회사도 있고. 굉장히 소규모인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상가를 보통 지은 시행업체가
네.
분양, 관리까지 맡아서 그대로 쭉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악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주체가 좀 큰 회사면 대부분 뭐 정상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다 되는데
그렇죠.
예, 뭐 공용 전용을 나눈다든가.
그 동네 상권에 예. 힘께나 쓰는 양반들이 앉아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뭐 잘 안 알려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부풀려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부풀려지는
이런
경우도
예, 이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가늠하려면 초보자는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경험이 네. 쌓이 자꾸 하다 싶다 보면 경험이 쌓이는 문제니까.
네, 네.
예, 그런 게 있다는 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나가시면 또 뭐 하시는 거 없어요, 이 부장님은?
일단 뭐 저는 그 상가들보다도 뭐 상가는 우리가 입찰의 목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네.
주변 상권들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인근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시세 파.
네, 네. 유심히 참고를 해서 본건에다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라는 건에다가.
그렇죠. 네. 이게 무턱대고 평수만 가지고 시세 따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상가의 입지가 어떤지
네.
그하고 유사한 상가의 시세를 따셔야지
그렇죠.
평수만 갖다 냈고 또 따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상가는 정말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월세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과 네. 권리금 부분도 사실 있겠죠.
이 조사하는 사람의 굉장히 주관이 이게 네. 들어가는 부분이라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뭐 첫째로는 부동산의 얘기를 100% 맹신하면 일단 안 될 것도 같아요. 물론 참고가 돼야 되지만
참고는 많이 하되
네.
결국 판단의 몫은 자기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가 못하고 뭐 사실은 임대가 많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래서 매매 시세 잡기는 정말 어렵고요. 임대 시세는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유사한 동종업체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 보탬이 좀 많이 되시죠. 네. 그리고 부동산 뭐 의견 또 본인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세 파악하실 때 유 부장님은 권리금 같은 것도 맨 보시잖아요.
그렇죠. 권리금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이 됐을 경우
네.
예를 감안해서 물론 시세에다가 뭐 플러스 요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재계약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참고만 하고 시세에서는 빼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너 팀장님 저번에 연수에 그 받았던 물건
네.
바닥 권리금 작업이 좀 됐었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좀 득을 많이 보셨죠. 그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상가들은 기본적 권리금이 많이 뭐 억대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감정가에 그 권리금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입찰을 참여할 때 권리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뭐 입찰을 가격을 쓸 때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뭐 엄한 물건 가지고 권리금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네네,
당연히
그렇죠?
1층이고
네.
입지가 좋고
네.
충분히 뭐 물론 2, 3층이라도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도 그렇죠. 권리금이 있는 경우고 상권이 좋으면.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 상권에서는 1층 제외하고는 권리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또 잡으시면 안 되고
네.
적정하게 그 부분도 잡으시면 권리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입찰 가격도 좀 더 공격적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권리금 자체를 파악하는 거는 정말 이제 부동산 한 두 군데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동네의 입지 분석을 좀 전체적으로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발품을 열심히
발품을 파셔야겠죠.
네. 네. 이게 참 시세 알아보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시세 알아보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에 넘쳐서
네.
왼종일 그 물건 하나에 매달려서 막 알아보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자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가서 한두 군데 알아보고 이 정도면 자기 판단이 이제 점점 자기 판단치가 뭐 공력이 쌓이다 보니까 판단을 쉽게 해버리는
네.
그런 과오를 또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고 빨리 돌아온다든가.
네.
보통 경력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뭐 저도 처음에 가서 부동산 시세를 조사를 하면 한 두 군데서만 똑같은 얘기 나오면 그게 시세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두어 군데 들어봤는데 뭐 비슷한 얘기 한다. 그러면 아 이게 시세가 맞구나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부동산에서만 하는 얘기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동선이나 그 주변의 상가의 공실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상가 경매는 알아볼 때 재계약 될 건가 안 될 건가.
아, 중요합니다.
네. 아유, 판단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1층보다는 다른 다른 뭐 2, 3층 같은 경우는 뭐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자기 비용이 뭐 부용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뭐 이어지는 얘기지만 우리 법원 서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돼 있는 내용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법원 서류에 올라오니까 월 차임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지불하는 월 차임하고
네. 다른 경우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법원 서류를 기초로 해서 뭐 아 이게 지금 얼마 정도로 신고가 돼 있으니까 뭐 1년이면 얼마 벌겠구나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장 조사에서 그 부분을 캐치해내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반대로 너무 싸게 신고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네. 네, 물론 기대치 그렇죠. 못했던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신고된 게 반드시 정확한 임대 시세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거 네. 재계약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사실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런 것도 있어요. 보통 임대를 하게 되면 부가세가 붙잖아요.
네.
사무실 임차료든 뭐든.
그렇죠.
근데 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다가.
대부분 포함해서 신고를 해버리죠.
포함하지 네.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신고하는 대로 법원을 일단 그대로 써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부가세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만짜리로 끝나면 부가세 100%입니다.
아 그러니까 봤을 때 부가세 그렇죠. 붙은 것 같으면 네. 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170만 원인데. 네. 74만원, 17만원 더해서, 이제 187만원.
요런 게임이죠. 네. 220만원.
그렇지.
220만원, 이런, 110만원, 이런 게임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 재계약은 더군다나, 우리가 재계약을 판단할 때는, 그, 운영 상태를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네.
뭐, 우리가 한 몇 시간 앉아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손님들이 많은지,
네.
뭐, 이런 것들 보고, 뭐, 재계약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을 하지만 이것도 100%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요 재계약이 가능한 물건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놓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정말로 맛집인데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했다던가 아니면 업종상 뭐 위치상으로 잘 옮기기 힘든
그렇죠
업종들이 있습니다. 한의사인데 한의원인데 정말 거기에서 유명하게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은행 자리라든지
그렇죠.
예, 예.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 입지적으로 이제 좋은 자리를 항상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입지기 충분히 좋다고 하면요 재계약 확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은행은 잘 안 나가죠.
잘 안 나가죠.
실제로 화정동에 그 있었잖아요. 무슨 은행이었지?
제일은행입니다. 근데 거기는
제일은행 아니죠?
외환은행.
외환은행이었죠.
네. 근데
은행 다 나오네.
그 물건은요. 근데 그 물건은요 재계약을 할 때 오히려 제가 받은 물건은 아니지만 저는 그 위층을 받았지만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굉장히 높게 받았어요.
그쵸.
기존 금액보다요.
그쵸.
네.
그, 낙찰받은 사람이 이 은행 절대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세게 지른 거예요.
네,
그게
네.
먹힌 거고.
그치.
그래서
엄청난
기대
받죠.
이상의 수익률을 사실 그분이 거뒀죠.
네네.
네.
지금 얘기한 사건은 고양지원,
2009타경 4523호 사건의 물건 번호 9번입니다.
이제 은행은 입지를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네.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그 대화동에 근린주택 낙찰받았을 때 1층이 지금도 장사를 잘하고 있는 한우집, 한우 정육식당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낙찰받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집이.
네네.
이 사람 절대 못 나간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실제로 저희가 낙찰을 받고 임대료를 더 불렀어요.
네.
그래서 재계약을 바로 해서 지금 장사 잘하고 계시고
네.
본인도 주변보다 더 비싼 건 알지만 거기를 나갔을 때 감내에 대한 비용에 비하면 이게 비싼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옮기기 힘든 업종은 뭐 기반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뭐 재계약을 유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우려되었던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 주변의 공실률이나 이런 거를 따져보고 사실은 왜냐면 인근에 공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냥 옮겨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아,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현황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을 100% 믿고 재계약이 될 것이다. 입지만 판단해서
그럴 장사 현재 잘 되니까
그렇죠. 네.
재계약 금방 될 것이다.
근데 뭐 옆집에 싼 공실이 나와 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 사람들이 뭐 옮겨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굉장히 좀 기대치가 빗나가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딱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장사는 잘 되지만 시설 비용이 얼마 안 드는 장사예요.
맞습니다.
굳이 거기 없어도
쉽게 옮길
거겠죠.
수 있는 장사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공실도 있어요.
네.
이 집 자체 아이템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의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몇 개 호수를 터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네. 네.
뭐 병원도 그런 경우가 많고.
굉장히 많죠.
네. 뭐 식당도 그런 경우가 많고. 터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알박기 하시려고 욕심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죠.
알박기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긴 하지만,
네.
잘 안 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저희가 일산 덕양구에 받은 상가도.
그렇죠.
감자탕집.
주방 부분.
예. 네, 감자탕집이 3개 호수를 터서 쓰고 있어요.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3개 호수 중에 가장 안쪽 호수는 실제 주방으로만 쓰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제일 안쪽이 가격도 제일 저렴했고.
네.
그래서 앞에 2개 호수는 저희가 받았지만 끝에 네. 호수는 저희가 좀 싸게 냈는데 엄하게 다른 분이 받아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에 2개 호수는 쉽게 재계약을 했지만 이 세 번째 주방 부분을 받으신 분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신 거예요.
네.
현재 장사하고 계신 임차인분한테. 결국 어떻게 했느냐. 주방 부분, 그 부분 걷어내고 주방 새로 안에 짜가지고 장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임대 나갔나 안 나갔나 잘 모르겠지만.
나간다 하더라도
좋은 네. 가격은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 그럼요.
구석에 박혀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사건은 고양지원 2010타견 9357호 사건의 물건 번호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자면 알박기 하실 때 잘하십시오. 뭐 네. 중간 거를 하시던가 네. 정말로 이제
제일 앞에 걸 하시던가
앞 제일 앞에 걸 하시던가
예예 예.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나눠져 있는 세 개 호수를 다 받아야 되는데 낙찰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그럴 때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입찰가를 좀 과하게 쓰게 되잖아요.
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게 돼요. 저희는 다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한 번에 다 받지 못하면 장사를 거둬야 되거나 재계약을 맞습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소유자가 달라지면 네. 뭐 이런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의견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입찰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찰가액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이거 재밌네요, 이거.
상가 경매의 경우
네.
노 팀장님 보시기에는 낙찰 가액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층하고 그 외에 다른 뭐 2, 3층하고는 이제 확실히 낙찰가액이 확실히 확연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상권이 안 좋아도 1층 정도는 어느 정도 현상을 유지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가액, 그러니까 감정가의 한 80%대 정도 보고요.
감정가예요?
그게 감정가의 한 80% 정도.
네.
그건 되게 주관적인데 이렇게
시세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시세로 얘기할까요? 예.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에 보통 한 8에서 90% 정도 예 받으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또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뭐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한 7천만 원대도 충분히 낙찰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네. 뭐 그냥 단순 사무실이나 뭐 이런 용도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네.
지층 경우는
제일 마이너스 요인이 크게 되겠죠.
49%죠.
네. 거의 뭐 반타작 그렇죠.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반타작 하시는 물건들 받으셔가지고 월세를 재계약을 제대로 하시면 수익률은 반대로 훨씬 뭐 두 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층은 본인이 장사하려고 받으시는 분들이 또 꽤 되세요. 맞습니다. 제가 경험상 보면 자기가 노래방으로 본인이 쓰신다던가
PC방 하시던가
PC방 아니면 뭐 교회 자리
대형 슈퍼 네. 뭐 이런 것들
네,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자기가 직접 지하를 활용하실 뭐 방안이 분명하게 있으신 분들은 경매로 받으시면 참 싸게 받으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도 봤습니다. 경매로 지하 같은 경우 싸게 받으셔서 큰 이제 마트를 대형 마트를 입점시키시고 지하를 살리셔가지고 대파는 형식으로.
아 물론 그런 네네. 경우도 있죠.
뭐 제일 안 나가는 것들이 사실 고층에 공실로 나 뭐 놓여 있던 이런 상가들하고 사우나 뭐 이런 것들 시설물 철거라든가 아니면 운영이 좀 당장 운영이 곤란한 것들, 헬스클럽으로 쓰고 있던 이런, 뭐, 고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낙찰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반값 이하에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이제 흔히 이제 감정가 대비 그렇죠, 반값 감정가 이하에 받는다고 하는데, 네, 실제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받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 같은 특수시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상가에 보면 간혹 그런 뭐, 대표적으로 찜질방 같은 특수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손댈 일이 없어요.
네.
기존에 찜질방을 해봤거나 아니면 건축이나 용도 변경에 굉장히 해박해서 이걸 잘 용도 변경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초보자들이 함부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어렵죠.
네, 추가 비용이 굉장히 발생할 소지가 많고요.
맞습니다.
또 복잡하게 유치권 실제로 성립은 하지 않지만 이런 데 박혀 있는 유치권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정말
싸움이
어렵죠.
길게 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감정가액이라는 게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실제 시세하고 동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세를 잡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이제 단연간 경험을 하다 보면 몇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임대료가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시세를 그렇죠. 얼마 잡을 거냐.
네.
통상적으로 보통 경매로 하게 되면 물론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네.
100% 순수 자기 자본이 들어갔을 때 네. 보통 7에서 한 10% 정도 네.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역계산을 해서 시세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네.
그 역계산해서 들어가면 또 틀리지 않다.
그렇죠. 넘기고
그 낙찰가 산정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가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곰곰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뭐 유치권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시설 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 유치권 같은 거 상가 유치권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모든 유치권이 다 마찬가지지만 상가 유치권은 특히나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신 것들을 유치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거의 한 90% 정도는.
본인, 예. 네. 영업을 위한 시설 투자한 걸.
맞습니다.
예, 거의 신고 많이 하시죠.
우리가 책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뭐 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아, 인정되는 부분도 또 있어요.
일부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100%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네, 네,
거고.
그렇죠.
아, 경우에 따라서 약간 성립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실래요?
아, 예, 예.
뭐, 화장실도 그렇고, 조명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샤시라든가. 건물의 가치를 올렸던 네. 것들. 네, 화장실을 네. 리모델링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그, 임대인이 동의해준 경우도 굉장히 네. 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조금 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좀 무리하게 과다한 유치권 비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어쨌든 잘 알아보셔야 되고.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권이 금액이 많을수록 재개할 확률이 좀 더 높다. 하나에 성립되지 않습니까?
아,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시설비가,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 금액이 크면
네.
그만큼 자기가 시설 투자 많이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아,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인데, 제가. 아,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가가 네. 유치권이 한 5억 정도가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거의 5억 이상을 쓴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시설비를 5억을 썼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추후에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올려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반대로 네. 그러니까 좋은 경우도 안 좋은 경우도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삭제되었습니다.
상가를 면적 큰 지하를 받은 적 있죠. 그때 유치권이
7억 정도.
7억 정도 신고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거의 성립 안 할 거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초심자분들이 성립 안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까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법정 공방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실제로... 그냥 비켜주지 않으면 법정 공방을 가야 되고 그 시간과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비용 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아, 그럼요.
상대를 봐가면서 저 상대가 쉽게 물러날 상대인지 진흙탕 싸움이 될 상대인지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좀 보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좀 초과 수익을 올리려면 유치권 있는 물건을 덤비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충분히 초과 수익도 가능할 겁니다.
네. 유치권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
어렵지도 않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도 큰 거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쪽에서 죽자고 달려들면 싸움이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거 뭐 유치권 신고하는 이유는 이 부분들 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직장이잖아요. 결국은 생계수단이고 우리가 뭐 회사에서 너 일 그만하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같이 보일 거예요.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좀 낙찰을 막아보고 또 금전적으로도 이익을 얻고자 신고를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 이해는 돼요. 저는 임차인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하실만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영업권을 최대한 지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권리금까지 네. 냈다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렇죠. 더하겠죠.
그럼요. 네. 1층에 권리금까지 내고
권리금에 시설비에 뭐 영업 처음에 고생하셨을 거고 네.
들어오자마자 또 쫓겨나시려고 생각하면 그럼요. 당연히 어떤 몸부림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 네. 그것도 이해하고 접근하면 명도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네. 네. 너무 막무가내로 명도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왕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면. 조금 그래도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 완급 조절을 잘하죠. 네.
완급 조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자,
저희가 명도는 나중에 묶어서 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네,
상가는 네. 요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오피스텔 내용이 많을 것 같지 않지만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관심 가지신 분들이 최근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어려운 얘기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상가경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